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은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뭐 미국에서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인사는 그렇게 하는데 복 많이 받는 게 어떤 모습일지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혹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복 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 복이 도대체 뭔지 혹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좋은 일만 있고 흙길이 아니라 꽃길만 걸으세요. 좋은 일만 생기세요. 아마 뭐 그런 좀 마음으로 하는 덕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다 좋아하는데 뭐 그중에 좀 유명한 시편들이 있죠. 그중에 하나가 뭐 시편 23편 같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누구나 다 좋아하는 시편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시편 1편이겠죠. 제일 처음에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편 자체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정확한 그런 definition, 정의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나 기준이 없으면은 그냥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그 복과 뭐 큰 차이가 없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막 까무러졌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혹은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별다를 바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 받으세요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멱살 잡고 그런 경우가 없죠. 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혹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또 복을 구하고 하는 것은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은 그냥 복, 복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우상 숭배로 빠질 위험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복을 구하면 안 됩니까? 아니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도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복받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복신앙을 찾아봤더니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 그것만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오는 초보적이고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그런 모습에 급급한 신앙 형태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도 믿고 또 하나님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대상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영생을 주셨는데 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뭐 더 큰 복이 없죠. 이미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인사를 뭐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덕담을 나누겠습니다. 예. 예, 이미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아니면은 이미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성경적인 새해 인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대단한 시편의 시작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그래서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꾸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도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길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반대로 복 있는 자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에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들이라고 하는 것들. 소위 들어보면은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솔깃솔깃. 많은 사람들이 왜 실수하고 실패합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 일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뭐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 말을 듣습니까? 아, 저 말 들으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듣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분별력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과 중심이 없을 때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들이다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가, 누구 말을 듣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기준이 뭡니까? 앞에 이제 보시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과 좀 무관하게 그냥 내 삶을 내가 좀 영위해 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맥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경험과 재능이 있어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은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이게 지금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강조한 단어들 있죠. walk, stand, sit. 결국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어떻게 걸어가는가,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걷고 서고 앉는 것, 이것은 무엇 혹은 누구를 따르고 함께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책 중에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좌행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좌행참은 이제 한자인데 좌는 앉는 거고요. 행은 행하는 거고 참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작년 말부터 토요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좀 계속해서 지금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좀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좌, 이제 앉는 거죠.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앉고 서고 또 걷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앉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됨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앉아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시니? 앉히시니.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분, 아이덴티티라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위는,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성취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거 되면은 우쭐하고 그 잘 안 되면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는 뭐냐면은 너는 이미 이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We do not become someone by doing this or achieving that. But the Bible says we have already become someone so that we get to do this or get to achieve that.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분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이 신분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어떤 그 미국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100%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한 28% 사랑하시고 어떨 때는 좀 좋으셔가지고 90% 사랑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100%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의 상태에 따라 혹은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좀 헤매고 죄짓고 산다고 해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고 내가 좀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하면은 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100%에 가깝게 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100%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라함 쿡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On our best day, he loves us. On our worst day, he loves exactly the same. That is what it means to have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상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의 사랑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또 내가 없는 것에 따라서 내가 사랑을 받으면 나도 사랑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는 좀 덜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거죠. 내가 좀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동일하세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둔감해지는 것. 혹은 무관심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눈이 떼어지게 될 때, 떨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두려움, 불안함, 씁쓸함, 염려, 이런 것들이 와서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것. 그것이 모든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랑에 대한 나의 이해와 나의 반응과 나의 경험이 변했을 뿐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게 뭐죠? 적이나 예 위험이나 칼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줄어들게 만들 수도 없고 끊어지게 만들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변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랑에 내 자신을 자꾸 맞추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 길과 방법에 대해서 내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인정하고 받아들일수록 이미 100%인 그 사랑을 경험하는 나의 경험이 그 퍼센테지가 점점점 더 늘어가게 된다는 거죠.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이죠. 행. Walk.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생활입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됨이라고 했으면은 행한다라고 하는 것,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생활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행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무엇하라? 행하라. 이미 불러주셨고 이미 사랑하셨다면 거기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희도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도 나 너희 모두를 사랑해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하고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ree simple rules in life. 우리 인생에서의 아주 간단한 세 가지 법칙, rule입니다. 첫 번째는 If you do not go after what you want, you will never have it. 이건 그냥 뭐 성경에 나오는 심오한 말씀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끄덕일 수밖에 없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go after, 추구하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절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If you do not ask, the answer will always be no. 물었을 때 답이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죠. 하지만 물어보지 않는다면 정답은 항상, 답은 뭐라고요? 항상 no죠. yes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묻지조차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if you do not step forward, you will always be in the same place.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나마 바람이 불고 물결이 오면 밀려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할수록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인생 법칙들이죠.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야 하고 또한 구해야 하고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저희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셨던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트위터에다가 2020년 자기의 비전을 올리셨더라고요. 2020 비전 해가지고 이제 올리셨는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도했던 거랑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것 또한 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또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God gave you an unction. It's up to you to make it function. Don't wait for the iron to get hot. Strike the iron to make it hot. 멋있지 않습니까? 라임도 반복이 되고 이렇게 랩같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엉션이 뭡니까? 엉션이 어떤 그런 이거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뭐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임프레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 생각, 뭐 소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function, 그것이 실제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2019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셨습니까? 똑같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했습니까? 혹은 덮어뒀습니까? 밀어뒀습니까? God gave you an unction. It's up to you to make it function. 쇠가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드려야지 쇠는 달구어지고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0년도에 행동하고 나갈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마구 그냥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unction, 그 말씀, 마음의 소원, 생각 그대로 우리가 한번 사소한 것부터 무시하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밀어두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올해 끝날 무렵에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필수 조건은요, 과거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The definition of insanity is doing same things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이게 바로 미친 짓, 정신 나간 짓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천재 과학자의 말입니다. 뭐라고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마찬가지죠. 인풋을 똑같은 걸 주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생각과 선택과 행동의 패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안 해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가지고 막 상담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다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뭐 아무리 뭐 정말 끔찍한 죄나 잘못이나 혹은 뭐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절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듣고 같이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상담을 할 때 제가 좀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할 때. 그때는 저도 좀 지치는 거죠. 나 분명히 얘기했는데 몇 번이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도 거기에 수긍했는데 똑같은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얘기해도 다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인지라 짜증이 나고 지칩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 굳어지는 틀들이 있거든요. 깨셔야 돼요. 이걸 깨지 않으면은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좋고 뭐 싫고 뭐 어렵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듣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의 지금 현재 상황이 당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마음에 안 드는 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지금까지 당신이 가져왔던 생각의 결과물들 아니냐. 만약에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알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All of your thinking has brought you to this place that you don't like. So, why don't you have another thought?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 싫어.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지금 나의 모습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나의 생각들의 결과물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불만족스럽고 이걸 바꾸기 원한다면 have another thought. 그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다른 생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런 말이죠.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어떤 어드밴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언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동하며 살아간다면은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의 소원을 순간마다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다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심플하게 하나님 내가 그대로 주시는 생각대로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최소한을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의 최대한의 주시는 최대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게 있죠. You don't have to see the whole staircase. Just take the first step. 저도 예전에 나한테 주셨던 말씀들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제가 다시금 붙잡습니다. 계단 전부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계단 한 걸음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최소한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반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최대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입니다. 서는 거죠. 이것은 원수를 대하는 우리 신자의 태도입니다. 서라는 거죠. 성경에서 서라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동이고 서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전투적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싸움의 목적은요 마지막에 서는 겁니다. Last man stand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서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도 서야 하고 또 싸움의 그 목적은 그 끝난 모든 것 다 끝난 뒤에도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자꾸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싸우는 법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고 더 중요하게는 이기는 법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시편 144편 1절에도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는 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기는 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망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싸우는 법을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삶 동안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시편 18편 29절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나는 그냥 좀 숨어 있을게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떻게 해요? 적군을 향해 달리며 적군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향해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탈취물을 또한 얻게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은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막 짓고 있을 때 도비야, 산발랄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놀리기도 하고 위협도 합니다. 아니 보니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막 이렇게 힘을 빼고 비웃고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4장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막 두려워서 떨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칼 차고 활 차고 딱딱딱 자기 자리에 서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싸우라는 거예요. 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대적은요 계속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비웃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그렇게 비웃고 위협했던 대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 위협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다 거짓이고 다 우리에게 생각의 싸움,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무너지도록 하려고 불안함과 두려움의 거짓말들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6장 9절 이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간파한 겁니다. 대적들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마음에 낙심해서 손이 피곤해가지고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대적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당한 싸움을 피하지 않고 싸우기만 한다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그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주신다는 거죠. 성벽을 52일 만에 그것도 그 위협과 대적이 있는 가운데 완성하게 합니다. 2020년은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이 귀 기울이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언션, 그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덮어두지 마시고 혹은 미루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일 수 있는 작은 반응이라도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시고 그리고 피곤하여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 자리를 서서 싸우며 지키는 것. 이걸 여러분 올해의 결심으로 한번 삼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고요.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원했지만 오지 않았던 것들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것들을 비로소 받고 누리게 되는 바로 그 해가 바로 2020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전의 것들을 찾다 보니까 또 발견한 겁니다. 제가 이게 아마 오레곤에 올라올 때쯤에 제가 가졌던 그런 생각일 텐데요. 이것도 공교롭게도 아인슈타인이 또 얘기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 one who follows the crowd usually can no further than the crowd. 군중과 무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군중이 있는 곳에 그냥 나가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더 뭐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the one who walks alone is likely to find himself in places no one has ever been. 하지만 혼자 걸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독불장군같이 혼자 그냥 하라 이런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 가지 들어보면 불안하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을 따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군중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법칙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우직하게 그것만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곳, 그 누구도 받지 못한 그 약속, 그것들을 받는 장소에 우리는 반드시 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아니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앉아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냥 달려나가는 것부터 생각하죠. 아니요. 앉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의 신분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 걸어가야 합니다.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싸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말고 내 자리를 지키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놀랍게 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삶, 시작과 끝이 되시는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간에는 하나님이 계신 삶. 그것이 2020년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고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